샬롬. 부활주일을 보내고 5일이 지난 금요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주의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이기심으로 가득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이 제약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관심 없이 살았는지, 얼마나 감사를 잊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예배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모이지 못하는 교회와 보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구하오니 강건함뿐만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가 담임 목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과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섯 가지의 제사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번제로부터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속건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제사법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각 제사의 규정을 보면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제물까지 다 적혀 있으니 복잡해서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고 자세히 규례를 정하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부터 4장에게 이르기까지 제사 규례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능력의 수요 강의 레위기를 통해서 정리해 주신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쉽게 정리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번제라는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몸과 마음과 영, 전인을 온통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내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 곧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우리의 생명과 또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셋째로, 화목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서로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드리는 기쁨의 제사이며, 넷째로 속죄제는 부지 중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한 것에 대해 속죄를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5장과 6장 초반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섯 가지의 제사법의 마지막 속건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의 제물과 관련해서 잘못이나 허물이 있을 때에 죄사함을 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신의 과오와 허물에 대하여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규례를 조목조목 만드신 이유는 법으로 인간을 얽어매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지하여 살아가는 중에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긍휼히 여기사 그러한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잘못을 바로잡아 회복하기 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해보복법과 같은 응보나 복수의 개념보다는 회복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손해의 회복이면서도 동시에 관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든 이웃의 물건이든 간에 어떤 물건을 훔쳤으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며, 배상의 맥락에서 5분의 1, 즉 20%를 더 보태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죄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죄짓다로 번역될 수 있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들어보셨을 하타이며 다른 하나는 마알입니다. 마알은 불충실한이나 배신적인 행동 혹은 신실함의 파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실함의 파기라는 뜻을 가진 이 마알이라는 단어와 여호와의 성물을 함께 생각할 때 신실함과 거룩함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것은 신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은 언약 관계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으며 또한 우리가 그 신실함으로 그 언약을 지켜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저지르면 그는 하나님께 그가 바치지 않은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 가치에 상응하는 흠없는 순양을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속건제물로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그 가격의 가치는 제사장이 성소의 세겔로 정해줍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깜빡 잊고 바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만일 남의 물건을 맡았거나 또 훔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습득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고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가치대로 흠없는 수량을 끌어다가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바치면 그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속건제는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제사로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를 구분하면 다음 세 가지를 범했을 경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성물을 범과했을 경우입니다. 가령 소와 양의 십일조는 새로 태어난 새끼들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시켜 열 번째마다 여호와의 성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열 번째 양이 너무 튼실하고 좋은 영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나쁜 양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이라도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 되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 범한다는 말은 그것이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던 의도적인 범죄와는 달리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속건제를 드려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어떠한 범죄이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우리가 생활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입니다.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이것은 다시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는데요. 첫 번째, 남의 물건을 위탁받은 후 부인할 경우. 두 번째, 남의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세 번째, 남의 물건을 강도질한 경우. 네 번째, 이웃을 협박하여 물건을 탈취할 경우. 다섯 번째, 이웃 잃어버린 이웃의 물건을 줍고도 이 사실을 부인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함은 물론이고 그 가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배상을 더 물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으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 관계와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 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동일시된다는 성경적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앞서 알려주신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에 범죄하는 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성소의 물건들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내 삶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 의지가 약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등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는 2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사단이 그를 유혹하여 범죄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면 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언제 빠질지 모르는 범죄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그 즉시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켜 굳건히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죄악의 유혹이라도 능히 이기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범죄하기를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이웃을 향하여 범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결정체이며 사랑받을 권리를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결코 잊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이웃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 소홀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속죄의 근본 정신인 화해를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배상, 즉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스스로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심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겸허하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시며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도 마땅히 다른 죄인들에 대하여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샬롬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나성령락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삶에 터져진 미국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웨스트빌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인앤나인 기도로 합심하여 부르짖는 영락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얽매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였고 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전쟁과 기근, 질병과 고통 같은 우리를 해하는 모든 죄악이 넘쳐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걸린 자나 병을 치료하는 자나 죽음을 앞둔 자나 죽은 이를 보내고 남은 자나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나 모든 이가 힘겨워할 때 이득을 취하는 자나 주님께서 동일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을 사모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같이 하여 울면서 나인앤나인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랑의 띠로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상황과는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